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어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매 4년마다 11월 첫 월요일이 지난 화요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여당과 야당에서는 주별로 당원대회, 즉 코커스나 예비선거,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대의원들을 뽑습니다. 그 대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전당대회를 가집니다. 전당대회는 보통 7월 말에 야당이 먼저 열고 그리고 8월에 여당이 열게 됩니다. 이 전당대회는 미국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1988년 7월 19일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무대의 주역은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마이클 두카키스와 흑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제시 잭슨 목사였습니다. 대의원 4,160명 중에 두카키스 후보를 지지하는 2,800여 명, 잭슨 후보는 1,100여 명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두카키스의 대통령 후보 지명은 확정적이었습니다. 그 전당대회 개막 다음 날 제시 잭슨 목사는 두카키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당원들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일부가 이러합니다. 마이클 두카키스의 부모님은 의사와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경비원이었고 가정부 미용사였습니다. 두카키스가 태어나고 자란 매사추세츠나 브루클린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린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카키스는 법률을, 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종교, 지역, 인종, 경험과 관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의 진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다수의 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나의 오솔길이 한 곳에서 만나도록 한 것입니다. 두카키스의 선조는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앞세대가 무슨 배를 타고 미국에 왔든지 간에 그와 나는 오늘 밤에 같은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천으로 짜여진 담요가 아닙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라이나 그린빌에서 보냈던 나의 유년 시절, 나의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춥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께서는 헝겊조각, 실크, 방수천, 부대자루 등 그저 여러분들의 구두나 간신히 닦아낼 수 있는 조각보드를 모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기운찬 손놀림과 튼튼한 끈으로 조각보를 꿰매어 훌륭한 누비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힘과 아름다움과 교양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른바 누비 이불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는 50개의 조각보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어떤 순간에도 찢어지지 않는 강력한 누비 이불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어떤 형태의 나라를 꿈꾸든지 간에 그 나라는 결코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지금 심하게 요동질하고 있고 전 세계도 정치, 경제 등의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나라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크와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시고 양무와 같은 삶을 살기도 하시고 면과 같은 인생길을 걷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조각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진 영원한 조각보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조각보를 복음을 위해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는 그의 직업이 옷감을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산 옷감은 최고급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고 파는 아름다운 옷감보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는 빌립보 교회의 첫 조각보가 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노예 소년은 완전히 버려진 조각보와 같았습니다. 그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기 주인들에게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복음을 위한 조각보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로마 제국과 로마의 가치관이라는 조각보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모두 다 열리고 죄수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라는 인생의 조각보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가 모두 여기 그대로 있으니 스스로 해치지 마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간수와 가족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이어진 조각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누비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불에는 바울이라는 조각보도 있고 디모데라고 하는 조각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명의 조각보를 소개합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인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2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형제라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한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불결하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가 헬라어로 아델포스인데 그것은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만 친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또는 자매는 아주 친밀한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이었다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결코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조각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함께 수고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는 동일한 주인을 위해서 동일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조각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일주일에 두 번씩 체풀을 드렸습니다. 제가 2학년 1학기 체풀을 드릴 때에 한 은퇴하신 노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학생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셨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분이 하셨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시 채플에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그 신대원생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비 목회자 여러분이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는 인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종교도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는 함께 사역하며 바울은 그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바브로 디도를 자신의 수준까지 올려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을 가장 잘 돕는 방법은 그를 나의 수준까지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서로 배워가면서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합니다. 전우가 다른 어떤 친구 관계보다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은 서로 목숨을 함께 걸었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25 전쟁에 같이 참전을 했거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전우들은 그 느낌이 각별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은 곧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밀집 대형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튼튼한 방패를 들고서 적의 화살이나 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구령에 맞추어서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신과 에바브로티도는 서로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나아가고 있는 영적 군사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조각보가 되었습니다. 넷째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합니다. 쓸 것을 돕는 자는 공무원 또는 공직자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이 단어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헌금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내준 헌금이 곧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같고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제사와 같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성도를 섬기는 것, 일상사 모두가 다 제사입니다. 이러한 것을 자기의 중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곧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고 그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도 디모데 전후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이 성경의 빌립보서에만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던 것은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목회자들만의 수고가 아니라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 조각보를 주님께 드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본래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보내어져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향수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자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했다고 합니다. 심히 근심하다가 신약성경에 또 한 번 사용된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다가 심히 근심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지만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할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로 동참해 달라는 주님의 간곡한 요청에도 아랑곳없이 잠만 퍼질러 잤습니다. 지금 에바브로 디도에게는 자신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아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열병, 즉 장티푸스가 내 곧불, 즉 내 감기보다 못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그 마음을 아는 사도 바울이 그를 디모데보다 먼저 빌립보로 보내었습니다. 도대체 에바브로 디도가 어느 정도로 아팠기에 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 디도는 조금 아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의사의 말이 이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던 에바브로 디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중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도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30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 디도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녔을지라도 죽음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 조각보를 맡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에서 돌보지 아니하다는 도박 용어입니다. 그 포커와 같은 도박을 할 때에 최고의 패가 나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칩을 전부 다 베팅, 소위 올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돌보지 아니하다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패이고 그분에게 자신 전 삶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것이 절대적인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에바브로 디도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온 생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의 조각보가 될 때만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5월에 신문에 난 기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자훈이라는 분이 세 동생의 가족들과 함께 이파도 나들이를 갔습니다. 내 가족은 모두 14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파도 관광을 마친 후에 오후 4시쯤 구씨 가족 3명과 구씨의 여동생 구자이씨 가족 4명 그리고 또 다른 구씨 여동생 1명 등 모두 18명이 구씨 소유의 1톤급 모터보트를 타고 먼저 이파도에서 12km 떨어진 대부도 전곡항으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5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남은 가족들이 해경에 신고를 했습니다. 해경은 함정과 헬기를 동원해서 1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6시 20분경에 김양식장의 부표를 잡고 있는 구자희 씨를 구조했습니다. 나머지 7명은 모두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기는 했지만 장시간 바다에 표류했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구자훈 씨에게는 5살 난 딸이 있었고 구자희 씨에게는 남편과 6살, 3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파도에서 출발한 지 약 10분쯤 지났을 때 보트가 그물에 걸려서 앞부분이 들리면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을 하던 구자훈 씨가 배가 침몰한다라고 다급한 소리로 외쳤고 구 씨의 여동생 자희 씨는 6살 난 딸 도연이를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구자희 씨는 보트 앞부분을 붙잡고 있던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서 물었더니 그 옆에 있는 동그란 부표를 잡고 있으면 내가 갈게 라고 답했습니다. 보트 주인 구자훈 씨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물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보트를 다시 세워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파도도 잔잔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배만 있으면 구조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서로 격려하며 버텼습니다. 어른들은 발을 동동거리며 물 위에 떠있는 6살, 5살, 3살 먹은 여자 어린이 3명을 향해 곧 구조될 거니까 조금만 참자고 다독였습니다. 그때 먼 발치에서 보트가 지나가는 것이 보여서 가족들은 젖먹던 힘까지 써가며 일제히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무심한 보트는 그들을 보지 못한 채 사라져 갔습니다. 이후로 밤이 찾아왔고 물 위에 떠있던 식구들도 지쳐만 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물 위에서 버린 4시간여의 사투가 힘에 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현아 잠들면 안 돼. 엄마 구자희 씨가 있는 힘을 다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도현 양을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여보 도현이가 정신을 잃어요. 가까이에 있던 남편에게 소리쳤지만 남편 역시 여보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남편과 딸이 눈앞에서 숨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검은 바다에 눈물을 쏟아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에서 부표를 잡고 버티기를 14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해경 경비정이 나타났지만 7명의 가족들은 모두 숨이 진 뒤였습니다. 구 씨의 여동생 그 자영 씨는 어린 조카를 등에 업은 채 사체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구자훈 씨는 모터보트를 가질 정도면 상당히 수영을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영 실력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또 생존자의 남편도 33살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젊음도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가족들이 함께 야유회를 가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바쁜 사회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족들은 정말 우애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애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배가 뒤집어지고 난 후 물에 떠 있으면서 서로 힘을 내자고 조금만 참자고 얼마나 격려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곧 구조될 거야 라고 수도 없이 되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격려도 그 다짐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후에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해경은 그들이 전복된 지점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이 그들을 찾아낸 것은 14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현대의 첨단 장비도 그들을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조각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접붙이는 것이 참된 길을 걷는 것이겠습니까? 내 신념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력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무기력함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나이가 들어 얼굴에 검버섯이 피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 사고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 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 아니면 젊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 우리가 그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자신의 인생 조각보를 주님께 맡긴 사람은 이 땅에서는 물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다함이 없는 생명, 결코 새하지 아니하는 생명,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은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인생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올인하는 것보다 인생을 더 가치 있게 가꾸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한 에바브로 디도의 삶이 우리 각자에게 도전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무명천이 아니라 양모 비단천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조각보가 주님께 연결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샘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조각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임에도 그의 신실함과 헌신됨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죽음의 직면에서도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자신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그의 태도를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접붙이는 것이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 전부를 베팅해도 결코 아깝지 않고 후회함이 없는 길임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